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해 피해 현장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북부 파라다이스시에서 불에 탄 잔해들을 살펴본 후 기자들에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적어도 9,700채 가옥이 파괴됐습니다. 또한 76명이 사망했고 1,000명 이상 실종됐습니다. 캠프파이어로 알려진 이번 대형 산불은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가장 많은 목숨을 앗아간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5,500명 이상의 소방관들이 아직도 산불 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당국자들에게 연방정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삼림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 환경단체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화재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무역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이견 때문에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한 채 폐막됐습니다.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지도자들이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한 것은 1993년 첫 회의가 열린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파푸아뉴기니의 피터 오닐 총리는 대신 며칠 안에 폐막 성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국이 제안한 공동성명 초안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중국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무역 문제 등 현안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어제 보호주의를 수용하는 나라들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비판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배 이상 올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직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 살해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카쇼기 씨 살해를 지시했다고 미국 정보기관들이 결론 내렸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가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시사하는 최근 보도들은 부정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보다 몇 시간 앞서 일부 언론들은 당국자를 인용해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미 중앙정보국 CIA가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시작 20주년을 기념하는 남북 공동행사가 오늘 이틀간의 일정으로 북한 금강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현대그룹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정은 회장을 비롯한 현대그룹 임직원 30여 명과 외부 초청 인사 등 100여 명이, 북한에서는 아태위 관계자 등 80여 명이 각각 참석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기념행사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14년 16주년 행사 이후 4년 만에 처음입니다. 1998년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2008년 관광객 박광자 씨 피격 사망 사건으로 중단됐습니다. 지난 6일 실시된 미 중간선거에서 한국계 여성 후보 최초로 연방하원 입성이 유력했던 공화당의 영김 후보가 길 시스네로스 민주당 후보에게 역전패했습니다. 김 후보는 어제 트위터를 통해 시스네로스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승리를 축하하면서 의회에서 성공을 기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후보 다 이번 선거에서 열심히 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힘을 합쳐 사회와 나라가 앞으로 나가도록 해야 할 해법과 기회를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일 현장 투표 집계가 끝난 직후만 해도 김 후보가 5천여 표 앞섰지만 우편 투표 집계가 시작되자 격차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15일에는 시스네로스 후보가 처음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 이후 김 후보는 표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이 또다시 교착 국면을 맞았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미북 2차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소재 민간연구소에 북한 미사일 시설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8일 열릴 예정이었던 미북 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이후 양측의 비핵화 협상이 심각한 교착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는 소식부터 살펴보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3일 도쿄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대북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펜스 부통령의 발언 잠깐 들어보실까요?
The pressure campaign will continue. The sanctions will remain in full force until we achieve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네,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북 압박과 제재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미북 고위급 회담 무산 이후에 미국의 대북 정책이 최대 압박적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윤 기자가 좀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예, 사실 그 최대 압박적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 부분은 최근에 그 미북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데 따른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사실은 7월 이후부터
예.
아, 그때 당시에는 미국과 북한이 종전선언 그리고 핵신고 이거를 놓고 계속 견해차를 보이면서 비핵화가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런 현상이었는데요.
네.
이때부터 이미 미국은 상당 정도 압박의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폼페오 장관, 펜스 부통령 등등이 북한에 대한 제재가 계속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실무 차원의 그 고위 당국자들이 동남아 국가들을 돌면서 제재를 계속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는
예.
이런 일정을 시작했고요. 또 재무부는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잇따라서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합니다.
네.
그러면서 압박을 가했는데요. 아울러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 압박이라는 용어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최대 압박이라는 용어는 지난 6월 달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접견한 직후에 앞으로 최대 용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과의 협상 그리고 특히 신뢰 구축을 위한 하나의 말하자면 조치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최대 압박이라는 단어가 공공연하게 이제 다시 사용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위기 국면에 처했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이 최대 압박이라는 용어와 더불어서 아까 제재도 이례적으로 계속해서 미국 재무부가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가 올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가한 추가적인 독자 제재가 9차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건수로는 모두 117건에 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북한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죠?
그렇습니다. 지난 8일로 예정됐던 미북 고위급 회담, 그러니까 미국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하고 북한의 김영철 통전부 장관의 고위급 회담이 막판에 취소되면서 미북 간 분위기가 상당히 좀 긴장되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북한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북한은 이제 지난 10월 중순을 기해서 미국에 대한 압박의 초점을 종전선언, 그러니까 과거에는 종전선언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종전선언 얘기는 안 하고 대북 제재를 풀어라 이런 쪽으로 초점을 옮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의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서 북한은 할 바를 다 했는데 왜 미국은 제재를 풀지 않느냐, 관계 정상을 한다면서 제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또 지난 2일에는 주목할 만한 발언이 나왔는데요. 북한 외무성산의 미국 연구소 소장의 논평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핵경제 병진 노선을 다시 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일종의 간접적인 그 경고를 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도 그동안은 제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요. 10월 말에 그 강원도 원산의 그 갈마 관광지구를 현지지도 하면서 적대 세력이 그 제재 책동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 제재를 강하게 비난을 했고요. 또 최근 눈에 띄는 거는 그 16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국방과학원을 방문했는데 여기서 새로 개발된 그 첨단 무기를 그 현지 지도했다고 합니다. 아, 김 위원장이 그 무기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미사일, 뭐 핵 이런 현지 지도를 많이 했는데 네. 아, 꼭 1년 전이죠. 그 11월 말에 그 화성 15형 발사 이후에는 무기 현지 지도한 게 없습니다. 이것이 거의 1년 만에 한 건데요.
네.
아, 관측단들은 이것이 그 아까 나온 그 핵경제 병진 노선 이것이 괜히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계속 이렇게 제재를 가하면 북한도 다시 뭐 무기 개발이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나 이런 걸 할 수도 있다는 하나의 그 일종의 은근한 그 아, 대미 위협 이런 것을 시사하는 게 아니겠냐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이 그러면 비핵화 협상의 판을 아예 깰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앞서서 얘기가 좀 나왔지만 북한이 외무성 산하에 미국 연구소 소장의 말하자면 논평을 통해서 병진 노선을 재개할 가능성도 위협을 했고요.
네.
또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것이 북한 지도부의 의중이다. 병진 노선으로 복귀하겠다는 게 이렇게 주장한 일본 내 친북단체죠. 조총련의 기관지
예.
조선신보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성명을 내거나 논평을 낸 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북한으로서도 입장을 밝히면서도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고요.
네.
또 실제로 미 국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미국과 북한은 지금도 이번 달 초였죠. 지난 8일 예정됐다가 취소된 고위급 회담을 다시 그 날짜를 잡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펜스 부통령을 비롯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2차 정상회담 미북 간의 2차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열 것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국과 북한이 제재 문제에 대한 절충점을 찾을 수는 있을까요?
사실 그게 이제 핵심 문제 핵심인데요.
네.
전문가들은 그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이 워낙 확고한데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제재를 그 북한의 그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자 무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또 펜스 부통령 또 폼페오 국무장관 트럼프 행정부의 거의 모든 강요들이 얘기할 때마다 비핵화하기 전까지는 제재를 풀지 않는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일단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고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그 핵신고, 뭐 사찰 이런 거 취하기 전까지 그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 이런 거에 앞서서 지난번 북한 얘기는 그겁니다. 지난번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봐라. 거기에 보면은 비핵화도 있지만 거기 첫 번째, 두 번째가 미북 관계 개선, 평화 체계 마련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계속하면서 비핵화한다는 거, 제재를 계속하면서 관계를 개선한다는 거, 제재를 계속하면서 평화 체계를 만든다는 게 이게 양립할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재를 해결해야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은 선비핵화 후 제재 해제고요. 북한은 뭐 동시라든가 또는 선 제재 해제 후 비핵화라든가 지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선후 관계 이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상당히 지금 그 입장이 먼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거 절충점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자, 이 최 기자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북한이 제재 완화나 해제를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 역시 내부적인 필요입니다.
네.
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병진 노선의 폐기를 발표하고요.
네.
또 이어서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서게 된 핵심 동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북한 측이 강조하고 있는 점은 이 비핵화 협상을 빨리 끝내고 경제 발전에 매진하려고 한다. 이렇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 북한은 지금 말하자면 낙후해진 그런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의 자원, 물자라든지 장비라든지 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또 경제 발전을 위해서 비핵화 협상에 나섰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비핵화가 완료된 뒤에나 경제 문제에 대한 말하자면 제재나 해제나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맥락으로라면 북한은 현재 앞으로도 상당 기간 제재 하에서 경제 발전에 따른 어떤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나 이런 자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이미 경제 제재로 인한 압박을 상당히 심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내부적으로 경제 발전을 위한 어떤 진전이 뭔가 있다. 병진 노선을 폐기하면서 미국과 또 시진핑 국가주석과 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이렇게 빈번하게 만나면서 뭔가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경제 제재를 완화하도록 하거나 또는 해제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의 생활에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생활 문제뿐만 아니라 그 북한에서도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하자면 고위 관리들이나 당 간부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런 말하자면 북한 내 주요 지배 세력들을 설득시키는 데 있어서도 제재 완화나 해제는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내 정치적 입지와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북한은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사실 종전선언보다도 더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 초기에는 종전선언을 강조했었지만
네.
지금은 아직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올해 미국 간 비핵화 협상은 두 차례 회담 취소 등 교착 국면이 발생했었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그 과정을 넘겼는지 다시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 그 미북 관계에서는 그 두 번의 그 커다란 그 교착 상황, 갑자기 뭐 회담이 취소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네.
5월과 8월 그 두 번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는 아시다시피 그 원래 그 6월 싱가포르 회담이 이제 열기로 하고 다 발표까지 된 상황이었는데
네.
그로부터 한 보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그 김계관 그 외무성 부상의 명의로 굉장히 거친 그 대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는 그 회담을 할 수 없다 그러고 이제 갑자기 회담 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고요.
네.
그래서 그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의 그 북측 지역이죠. 통일각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요. 여기서 일종의 그 중재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보름 뒤에 북미 관계가 해소가 되고 보름 뒤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그 역사적인 1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두 번째 교착 상황은 8월에 발생을 했는데요. 당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제 평양을 간다 이렇게 발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떠나려는 바로 그날 아침에 북한의 그 김영철 통전부장이 비밀 소환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미북 비핵화 협상이 그 결단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일종의 내용을 했는데요. 이를 읽어본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러고 결정을 해서 이제 전격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그 미북 교착 상황에서도 다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중재에 나섰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정의용 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이제 평양에 보내서 김정은 위원장 만났고요. 또 이어서 바로 저 문 대통령이 직접 평양에 가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거기서 비핵화 의지를 다시 확인을 하고
네.
그래서 다시 10월 초에 10월 7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폼페오 장관이 갔는데요. 이렇게 두 차례 다 상당히 심각한 교착 국면을 맞았지만 두 번 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고비를 넘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데요. 과연 시간은 미국과 북한 중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을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같이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제재가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네. 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이 지금 제재 문제 때문에 사실 굉장히 서둘러야 되는 입장인데 이 제재로 인해 압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시간이 말하자면 급하고 또 시간에 쫓기는 것은 북한 쪽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 시간 요소라는 것을 대북 협상의 하나의 카드로 삼으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사실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미국이 처음에 그 핵신고라든지 비핵화 완료 등과 관련해서 일괄 타결 또는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중 완료 이런 식으로 내세우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라고 한 것과는 완전히 톤이 다른 겁니다.
네.
그만큼 말하자면 북한이 제재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것의 해결을 위해서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점을 판단에 따라서 그런 시간 요소를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포커스는 미북 간의 교착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발언에 대해서 알아보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비핵화 계획이 나와야 한다.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그 2인자라고 할 수 있죠.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최근 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싱가포르를 갔는데요.
네.
거기서 그 미국의 그 NBC 방송하고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아마 그 1월 1일 이후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필요한 것은 결과를 보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개발 장소를 확인하고 또 장소를 그 사찰할 수 있는 계획 또 핵무기 폐기 계획이 나오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신고는 물론이고 북한의 그 비핵화를 위한 그 전반적인 계획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핵신고 물론이고 그 신고를 받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떤 시간표에 의해서 검증, 사찰을 하고 폐기를 할지 여기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요.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지난번에 6월 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것은 물론 핵무기도 다뤘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그 미북 간의 그 정치적인 문제를 다룬 게 강합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는 2차 정상이 열리면은 그거보다도 핵심 내용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것을 이제 펜스 부통령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네. 그런데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핵 목록을 정상회담 이전에 제출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사실 북한은 핵신고가 비핵화 협상의 초기가 아니라 사실상 거의 끝 무렵에 나와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핵신고를 하면 현재 단계에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신뢰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핵신고의 진정성 그리고 정확성에 대한 말하자면 의구심이 제기되게 마련일 거라는 그런 관측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논란의 소지를 계속 키우면서 비핵화의 진전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북한이 비핵화 관련해서 취하고 있는 움직임은 개별적인 사안, 가령 풍계리 폐쇄라든지 또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사찰이라든지 이렇게 개별적인 비핵화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말하자면 조치하는 그런 식의 지금 협상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 핵신고를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삼으면 사실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삼지는 않겠다는 건데요.
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이 이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신고가 이뤄져야 된다라고 한 것은 사실 어느 모로 보나 반드시 필요하고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2차 정상회담은 1차 정상회담 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네.
또 그 기본은 북한의 핵계획에 말하자면 폐기를 위한 이른바 청사진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렇지
네.
않고는 구체적인 말하자면 절차들을 밝기가 쉽지 않지 않을 겁니까?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는 미국의 조치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 청사진 그러니까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신고를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어떠한 단계와 절차로 폐기할 것인가를 제출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미국의 입장에서도 거기에 따른 상응 조치를 제시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2차 정상회담이 열리면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북한의 말하자면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논의를 하고 또 합의에까지 이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들을 낳고 있는 겁니다.
네. 펜스 부통령은 또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다. 뭐 늘 들어온 얘기인데 또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도 설명을 했는데 좀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러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비핵화기 전까지는 제재를 풀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입버릇처럼 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네.
이날 그 펜스 부통령 그 이유도 이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것이 그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출범했을 적에는 당시에 상당히 많이 그 강조했던 얘기인데요. 펜스 부통령이 다시 한번 이제 그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니 이렇게 비핵화가 된 다음에나 제재를 풀겠다 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거 사례 부시 행정부나 오바마 행정부 때 테러 지원국 해제 같은 그런 일종의 그 제재를 풀어주는 조치를 했는데 그 뒤에 결과가 어땠냐 그 얘기입니다. 당시에 보면은 북한이 제재를 풀라고 해서 제재를 풀었는데 그리고 또 일종의 그 경제적 지원 같은 걸 한 적도 있는데 그다음에 약속을 깨고 북한이 다시 핵 개발 이런 걸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풀어도 이번에는 안 그렇다는 보장이 없으니 이번에는 반드시 선후를 지켜서 비핵화를 먼저 한 다음에나 제재를 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펜스 부통령은 15일 싱가포르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여기서 나온 중요한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예, 사실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의 만남이 관심을 끌었던 건 최근에 보면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진전에 따른 제재 완화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펜스 부통령은 미국 내에서 대표적으로 제재의 문제가 비핵화 완료 때까지 계속 유지돼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네.
그런 인사 아닙니까?
네.
이 두 말하자면 주장 사이에서 뭔가 좀 절충점이 찾아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관측들 때문에 이 만남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는데요. 정작 제재 완화나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한국 청와대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것보다는 그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네.
사실 그리고 또 제재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 주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한국 청와대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 모두 내년 초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갖겠다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 또 2인자인 마이크 펜스 그 부통령 전부 다 한 목소리로 1월 초 내년 1월 초 이후에 미북 2차 정상회담을 가질 용의가 있다, 갖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 표명에는 뭐 저 분명합니다만은 예. 지금 문제는 조금 전에 나온 2차 정상회담의 조건입니다. 펜스 부통령이 뭐 이것을 2차 정상회담 이전에 그걸 신고를 해라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목표를 분명히 한 겁니다. 그 2차 정상회담에는 구체적인 비핵화 계획, 핵신고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게 없이는 미국은 할 필요가 없다,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키는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이 쥐고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한다고 의지 표명을 했으니까 그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핵신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이것을 표명을 하면 할 수도 있고 만일 이것이 끝내 안 이루어진다. 김정은 위원장이 도저히 이런 상태로 내가 저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은 뭐 안 이루어질 거나 연기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상당히 지금 그 미북 간의 그 일종의 그 신경전 이런 것이 그 상당히 그 첨예한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내년 한국에서 열릴 2019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예, 그 내년이 아세안 플러스 3,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참가하는 네. 이 정상회의를 그 서울에서 열게 되는 그런 회의인데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사실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좀 더 여러 가지 흐름을 좀 또 경험하고 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가급적 만들어보겠다 이런 언급들을 했거든요. 네. 한국의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또 나름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지만 좀 더 많은 기회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비핵화 의사를 밝힌다면 이것이 좀 더 말하자면 좋은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기회에 북한이 또는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와 접촉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일환으로 내년 회의, 특별회의에도 초청을 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인데요. 이 초청 의사 자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한 것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의 조코이 대통령이 제안을 한 것인데요. 아,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주최 국가의 정상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초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네. 뉴스 포커스 북한 비핵화 관련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미국 국내에서 떠들썩했던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에 대한 미국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일축한 소식입니다. 그러면 먼저 언론 보도 내용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최근에 그 워싱턴에 있는 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영문약자로 이제 CSI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민간연구소입니다. 예. 여기서 그 북한의 그 미사일 기지와 관련된 그 보고서를 냈는데요. 핵심은 그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그 전술, 작전, 전략벨트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하고요. 특히 그 이 중에서 그 비무장지대 가까운 그 황해북도 삭간몰에 이제 미사일 기지 등 13개의 그 미신고 미사일 기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것을 그 워싱턴 포스트 또 뉴욕 타임스 신문이 이 신문을 인용 보도해서 상당히 큰 판문이 일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뭐 미 국무부가 이미 확인한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이 이제 미북 간의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하기 위한 그런 비핵화 협상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세목 말하자면 북한 측의 미국의 관련 조치에 미국이 어떤 상응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놓고 협상을 하는 국면이죠.
예.
그러니까 이 협상이 타결돼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북한이 그야말로 기존의 핵무기를 포기하거나 또는 미사일을 폐기하거나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사실 북한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국제원자력기구나 유엔의 대북제재위원회나 또는 미국 국무부가 확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CSIS의 보고서는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것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새로운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예. 얘기하고 또 거기 그 보고서의 평가 에 대해서 부정확하고 가짜 뉴스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보고서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내용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 반박 내용이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CSIS와 이 보고서를 인용한 미국 언론들의 보도 내용에 좀 과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은 북한 미사일 기지 13곳을 운영하고 있는 이것이 합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먼저 이제 뭐 미북 간의 그 미사일과 관련해서 어떤 합의가 있느냐 뭐 이런 것이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건데요.
네.
미국과 북한 간에는 그 평안북도 동창리에 있는 그 엔진 시험장 발사대 이제 폐기하겠다는 거 그걸 약속을 했고요. 또 북한이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그 동결하겠다 이런 것도 일종의 그 약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북 간에는 동창리나 뭐 이런 거 빼고는 그 예를 들어 이번에 문제가 된 그 황해북도에 있는 미사일 기지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합의에 저촉되는 건 없습니다.
이 북한의 미사일 시설이 미국과의 합의 위반은 아니지만 그러면 유엔 안보리 결의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그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면요. 이 관련해서 북한에 대해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활동이라고 하면 개발이나 발사 이게 주로 포함될 것이고요.
네네.
이 탄도미사일 개발이나 발사를 금지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을 폐기하도록 네. 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네.
탄도미사일 시설을 폐기한다거나 탄도미사일 자체를 폐기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활동을 개발이나 발사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자체를 또는 시설을 폐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일축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하여튼 CIA 같은 그런 정보당국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신문 같은 데가 이제 이걸 보도하니까요. 그 다음 날인가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것이 이제 가짜 뉴스다. 그리고 새로운 게 없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보고가 나와서 즉각 그 매일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그 CIA 비롯한 그 정보복을 받습니다. 아마 이 내용이 복을 받았을 것 같고요. 아마 이것을 보고서 이것은 그 미국이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새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 13일 아마 백악관에서 정보 브리핑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자, 이런 것이 지금 미국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실 그 미국 정부가 이번 보고서 그리고 그 보고서를 전한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나 펜스 부통령 등등이 내년 초에 2차 미북 간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네.
또 고위급 회담도 다시 날짜를 잡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방침과는 달리 미국 내 여론에 미치는 그 미국 간 북핵 협상과 관련한 부정적인 영향은 상당 정도 그 간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네.
이 보도나 보고서 자체가 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하자면 인상을 주기는 충분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을 또 기존의 방침대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한 것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여론이 쌓이면 사실 행정부로서도 거기에 그 흔들리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일부 언론 또 정치인 뭐 또 전문가들 이런 그 일각에서는 봐라 이 북한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정권이냐 이런 또 점들을 많이 또 제기하고 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언론들은 이렇게 보도한 데는 어떤 의도가 있다 이런 또 비판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을 매일 대하는 그 전문가들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별 그 중요성을 그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굳이 이제 의미를 부여한다면 미국 국내 정치적 그 흐름에는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평소 그 언동하고도 좀 그 관련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했고 해결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하면서 핵미사일 이거 발사 안 하고 다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좀 과장해서 말하는 자화자찬하는 듯한 언동을 했는데요.
네.
뉴욕타임스 보도는 그 정치적으로 줄여서 얘기를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 해결했다고 하지만 지금 13개나 지금 저 있고 이것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예.
이런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반박. 당신이 해결한 미사일 관련해서 해결한 거 없다. 이런 일종의 그 국내 정치적 그 의미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미북 관계가 또다시 교착 국면을 맞았다는 소식과 함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미북 2차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한 소식,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시설 보도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일축한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풋볼 혹은 미식축구와 함께 미국의 국민 스포츠로 불리는 야구 최종 결승전인 월드 시리즈를 끝으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올 시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는데요. 각 수비 위치에서 가장 크게 활약한 선수를 가리는 골드글러브 황금장갑 수상자가 얼마 전 발표됐습니다. 어떤 선수들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제가 몰려있는 내셔널리그부터 살펴볼까요? 야구는 투수를 포함한 야수 9명이 함께 수비하기 때문에 한 시즌 골드글러브 수상자는 9명이 나와야 하는데요. 올해 내셔널리그 골드글러브 수상자는 10명입니다. 1루수 부문을 공동 수상하기 때문인데요. 애틀란타 브레이브즈의 프레디 프리먼과 시카고 컵스의 앤서니 리조가 치열한 경쟁 끝에 우열을 가리지 못하고 함께 상을 타게 됐습니다. 60여 년 골드글러브 역사에서 공동 수상은 흔치 않은 일인데요. 지난 1985년과 2007년, 2012년에 이어서 이번이 네 번째에 불과합니다. 리조는 개인 통산 두 번째 골드글러브 수상이고요. 프리먼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포수 부문에서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즈의 야디에르 몰리나가 무려 아홉 번째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포수는 빠르고 변화무쌍한 투수의 공을 받아내야 하고 다른 수비수들에게 작전 지시도 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수비 위치인데요. 몰리나는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 연속 골드글러브를 가져가면서 내셔널리그 최고의 포수로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수상에 실패하면서 노쇠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올해 화려하게 부활한 겁니다. 몰리나는 야구가족 출신입니다. 아버지도 야구선수였고 삼형제가 비슷한 시기에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는데요. 형제들 모두 수비 위치가 같은 포수였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독보적인 포수 삼형제의 맏형 벤지 몰리나는 로스앤젤레스 에인젤스 주전 포수로 뛰면서 2002년과 2003년 아메리칸 리그 포수 부문 골드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형 호세 몰리나는 에인젤스와 뉴욕 양키스 등을 거쳤는데요. 이들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유일하게 월드시리즈 우승을 모두 경험한 삼형제이기도 합니다. 야디에르 몰리나는 내년 시즌 10번째 골드글러브 수상을 목표로 띕니다. 포수 가운데 골드글러브를 가장 많이 받은 선수는 13차례 수상한 이반 로드리게스인데요. 수비 위치를 통틀어 최다 수상자는 명투수였던 그렉 매덕스입니다. 매덕스는 무려 18차례나 골드글러브를 가져갔습니다. 이 밖에 내셔널리그 골드글러브에서 투수 부문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잭 그레인키가 수상했습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데요. 3루수 부문에서는 콜로라도 로키스의 놀란 아레나도가 이보다 한 해 더 많은 6년 연속 수상자가 됐습니다. 아메리칸 리그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월드시리즈 우승팀 보스턴 레드삭스의 중심 타자 무키 베츠가 우익수 부문에서 수상했는데요. 레드삭스는 올해 최강팀답게 배츠 외에도 중견수 부문의 제키 브래들리 주니어, 2루수 부문의 이언 킨슬러 등 3명의 수상자를 동시에 배출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는 미국 외에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이 뛰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출신 선수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요. 올해 골드글러브 수상자 가운데 아시아 선수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뉴욕 양키스의 일본인 투수 다나카 마사히로가 유일한 아시아 출신으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댈러스 카이크에게 밀려서 수상의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골드글러브는 지난 1957년 제정됐습니다. 초창기에는 감독과 코치들의 투표만으로 수상자를 뽑았는데요. 최근에는 각 선수들의 수비 주요 통계를 반영해서 보다 객관적인 절차를 담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메이저리그에서 뛴 선수 가운데 리그별로 가장 돋보인 선수에게 주는 신인상 주인공도 결정됐습니다. 내셔널리그에서는 올해 26개 홈런을 친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외야수 로널드 아쿠냐 주니어가 영광을 안았고요.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일본인 투수 겸 지명타자 로스앤젤레스 에인젤스의 오타니 쇼헤이가 받았습니다. 오타니는 미국의 전설적인 홈런왕 베이브 루스 이후 처음으로 투수와 타자를 겸하는 만능 야구선수로 인기를 모았는데요. 신인상 투표에서 경쟁자들을 큰 표차로 제쳤습니다. 이렇게 시즌을 마치고 각종 시상이 진행되면서 계약기간이 끝난 선수들이 팀을 옮기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한국인 선수 가운데 올해 가장 눈에 띄게 활약한 류현진의 진로도 결정됐습니다. 류현진은 올 시즌 메이저리그 최종 결승전인 월드시리즈에서 레드삭스에 맞선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선발투수로 나섰는데요. 한국인이 월드시리즈 선발투수로 던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류현진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다저스와 6년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자유계약 선수 FA가 됐는데요. 구단 측이 제시한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여서 내년에도 다저스에서 뛰기로 했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 사전입니다.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퀄리파잉 오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퀄리파잉 오퍼란 FA가 되는 선수의 기존 소속팀이 1년 더 팀에 머물게 제안하는 제도인데요. 메이저리그 상위 연봉 125명의 평균 액수를 제시합니다. 이걸 받아들일지 아니면 다른 팀과 교섭해서 더 많은 액수로 더 오랫동안 계약할지 선수가 결정하는 건데요. 류현진은 올해 퀄리파잉 액수인 1,790만 달러를 받아들였습니다. 내년 시즌 다저스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둬서 다음 시즌에 다시 한번 FA로 거액 단연 계약을 노린다는 게 류현진의 계획입니다. 류현진 외에 올해 퀄리파잉 오퍼를 받은 선수가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6명 더 있는데요. 모두 오퍼를 거절했습니다. 이들은 당장 퀄리파잉 엑스보다 높은 연봉을 받을 자신이 있는 겁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올 시즌 메이저리그 골드글러브 화제의 수상자들 소개해드렸고요. 퀄리파잉 오퍼가 무슨 뜻인지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전설적인 록그룹 퀸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요즘 세계적으로 흥행 중인데요. 퀸이 남긴 수많은 인기곡 중에 하나죠.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I was born to love you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ith every single beat of my heart, yes, I was born to take care of you. Every single da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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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해 피해 현장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 북부 파라다이스시에서 불에 탄 잔해들을 살펴본 후 기자들에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적어도 9,700채 가옥이 파괴됐습니다. 또한 76명이 사망했고 1,000명 이상 실종됐습니다. 캠프파이어로 알려진 이번 대형 산불은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가장 많은 목숨을 앗아간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5,500명 이상의 소방관들이 아직도 산불 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당국자들에게 연방정부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삼림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 환경단체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화재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무역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이견 때문에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한 채 폐막됐습니다.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지도자들이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한 것은 1993년 첫 회의가 열린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파푸아 뉴기니의 피터 오닐 총리는 대신 며칠 안에 폐막 성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국이 제안한 공동성명 초안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중국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무역 문제 등 현안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직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쇼기시 살해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카쇼기시 살해를 지시했다고 미국 정보기관들이 결론 내렸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가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시사하는 최근 보도들은 부정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보다 몇 시간 앞서 일부 언론들은 당국자를 인용해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미 중앙정보국 CIA가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전용기를 타고 캘리포니아로 이동하는 동안에 진 하이스펠 CIA 국장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으로부터 전화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산불 현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에게 미국 정부가 오는 20일 카슈기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시작 20주년을 기념하는 남북 공동 행사가 오늘 이틀간의 일정으로 북한 금강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현대그룹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정은 회장을 비롯한 현대그룹 임직원 30여 명과 외부 초청인사 등 100여 명이, 북한에서는 아태위 관계자 등 80여 명이 각각 참석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기념행사가 열리는 건 지난 2014년 16주년 행사 이후 4년 만입니다. 1998년에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2008년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사건으로 중단됐습니다. 지난 6일 실시된 미 중간선거에서 한국계 여성 후보 최초로 연방하원 입성이 유력했던 공화당의 영김 후보가 길 시스네로스 민주당 후보에게 역전패했습니다. 김 후보는 어제 트위터를 통해 시스네로스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승리를 축하하면서 의회에서 성공을 기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후보 다 이번 선거에서 열심히 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힘을 합쳐 사회와 나라가 앞으로 나가도록 할 해법과 기회를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인도 남부 해안을 강타한 사이클론으로 인한 사망자가 33명으로 늘었습니다. 시속 90km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이번 사이클론은 가옥과 도로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고 수만 명의 주민들이 대피소로 대피했다고 당국자들이 말했습니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구조대원들은 지난 16일 13구의 시신을 발견했고 어제 20구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사망자들은 대부분 홍수와 주택 붕괴, 감전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이클론으로 3만 개의 전봇대와 10만 그루가 넘는 나무들이 쓰러졌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